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그 시속 150km로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엄청 빠른 속도죠.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주행을 멈추지도 않은 채로 스스로 보닛을 덜컥 열더니 막 자기 엔진을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비를 20%나 올리겠다고요?
와, 그건 진짜 완전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SF 영화 같으시죠. 근데 아닙니다. 지난주에 OpenAI의 최신 AI가 서버 안에서 실제로 벌인 일이에요.
네,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대담에서는 이렇게 막 스스로 진화하면서 극단적인 효율성을 획득해버린 AI, 그리고 또 그 폭주를 막아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이 두 거대한 힘의 정면 충돌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네네. 오늘은 단순히 파편화된 기술 뉴스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한 해 거대한 생태계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기저에 있는 논리랑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보고서랑 코멘터리는 그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기술 동향부터 진짜 날카로운 법적 분석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이슈의 미로를 빠져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오피닝에서 말씀드린 그 엔진을 스스로 고치는 자동차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게 2026년 7월 29일에 발표된 OpenAI의 GPT-5.6 솔 모델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업계가 이 소식 후 지금 완전히 술렁이고 있거든요. OpenAI가 이 모델한테 아주 독특하면서도 도발적인 임무를 딱 맡겼어요.
어떤 임무요?
바로 너 자신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네가 직접 한번 낮춰봐라, 이런 지시였죠.
와, 진짜 도발적이네요. 근데 그걸 해냈다고요?
네, 놀랍게도 소울은 이 미션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냈다는 건가요? AI가 뭐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 그렇죠. 하드웨어를 직접 만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하드웨어랑 소통하는 핵심 언어를 스스로 뜯어고친 겁니다.
언어를 고쳤다고요?
네, AI가 자신을 실행하는 핵심 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대의 그래픽카드, 즉 GPU가 어떻게 계산을 나눌지 결정하는 GPU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재작성한 거예요.
잠깐만요.
네네.
그걸 위해서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GPU 프로그래밍 언어인 그 트라이튼이랑 글루온을 썼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트라이튼과 글루온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해버린 거죠.
저기 전문가님, 제가 딴지 하나만 걸게요. 트라이튼이나 글루온 같은 건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걸 AI가 건드렸다는 게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인지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트라이튼과 글루온은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공장 설계용 특수 도면 같은 겁니다.
아, 공장 설계 도면이요?
네. 지금까지는 그 인간 중에서도 최고위급 엔지니어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 도면을 진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병목 현상을 없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매달려서요.
네. 그런데 AI가 그 도면에 스스로 읽어내더니 인간들이 짠 방식보다 내가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바꾸는 게 전기도 덜 먹고 속도도 빠르겠는데 하면서 스스로 컨베이어 벨트 구조를 재배치해 버린 겁니다.
와, 스스로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적으로 서비스 구동 비용이 무려 20%나 줄었고요. 토큰 생성 효율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 비용 절감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심지어 사용자가 물어볼 질문의 맥락을 미리 짐작해가지고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아키텍처까지 스스로 고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엔지니어의 가장 고도화된 그 최적화 작업조차 이제 AI가 스스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극한의 효율성을 AI 스스로 찾아낸다는 건데 이 흐름을 보니까 저는 구글 딥마인드가 최근에 내린 어떤 결정이 딱 떠오르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구글 딥마인드의 행보를 보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가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 최근에 딥마인드가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하는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했잖아요.
네, 사실상 해체를 해버렸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진짜 의심했습니다. 청취자님, 이 알파폴드 팀은요. 2024년에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팀이거든요.
네. 인류의 신약 개발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고 극찬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노벨상까지 받은 팀을 찢어서 해체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막대한 홍보 효과를 아예 포기한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딥마인드 주주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지금 AI 산업의 그 핵심 생존 논리를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주주들의 반발이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가도 딥마인드가 이 팀의 연구자 대부분을 자사의 범용 대형 모델인 제미나이 조직으로 이동시킨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특화 AI의 시대가 저물고 범용 AI, 즉 AGI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아주 냉혹한 판단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천재를 키우는 것보다 그냥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전지전능한 신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자원배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단일 분야에 특화된 그 스페셜리스트 AI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지적 작업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제너럴리스트 딱 하나가 등장해버리면 기존의 특화 AI들은 전부 흡수되거나 도태될 운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전부 다 잡아먹힐 떠니까 굳이 따로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가진 모든 자원, 인력, 컴퓨팅 파워를 이 범용 AI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에 모조리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인 효율화와 집중이죠.
와, 그렇군요.
아, 참고로 그 노벨상 공동 수상자인 존 점퍼는 이 흐름에 좀 반발했는지 이미 2020년 6월에 경쟁사인 엔스로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 떠났군요. 그럴만도 하네요. 아무튼 미국 시장의 흐름은 진짜 명확하군요. 모델은 스스로 진화해서 극한의 효율을 뽐내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자원을 범용 AI 하나에 올방하고 있고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미국이 이렇게 무거운 어떤 철학적이면서도 기술적인 거대화를 향해 막 달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는 진짜 전혀 다른 방식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 그리고 엄청난 가격 파괴죠.
맞아요. 미국의 키워드가 효율의 극대화라면 중국의 키워드는 가격 파괴와 실생활 밀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의 AI 스타트업 미니맥스가 최근에 공개한 모델이 하나 있죠.
네, H3이라는 영상 생성 모델을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한 번에 딱 입력받아서 최대 15초 길이의 2K 해상도를 뽑아내거든요.
2K면 화질도 엄청 좋네요.
게다가 초당 24프레임의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에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한 번에 딱 만들어냅니다. 지금 기존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1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능도 성능인데 제가 볼 때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의 시장 교란 전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영상 제작 비용 자체가 미국 주요 경쟁 제품의 거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에요.
3분의 1이요? 와, 반값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내놓은 그 미니맥스 커뮤니티 라이센스라는 정책입니다. 며칠 내로 이 모델의 가중치까지 완전히 무료로 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잠깐, 여기서 그 가중치를 무료로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뭐 공짜로 쓰게 해준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가중치라는 건 쉽게 말해서 AI의 뇌세포 연결망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세포 연결망이요?
수천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AI의 아주 핵심적인 설계도이자 뇌의 구조인 거죠.
보통 API 형태로 서비스만 빌려주면 기업이 원할 때 언제든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안 내면 끊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가중치를 풀어버린다는 건 그 뇌구조 자체를 통째로 그냥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이 가중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막 개조하고 상업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미국 기업들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는 그 핵심 뇌구조를 중국은 아예 무료로 전 세계에 살포해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라이센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비상업적 이용은 무제한 무료고요. 연매출 2천만 달러, 즉 하나로 약 270억 원 미만의 조직한테는 상업적으로 써도 돈을 아예 안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와, 270억이면 웬만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다 공짜로 쓰라는 거네요.
텐센트나 딥시커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다 비슷한 흐름인가요?
네, 아주 거셉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사의 AI 오피스 제품인 워크버디를 출시 넉 달 만에 월 활성 이용자 2천만 명 규모로 엄청나게 키워버렸고요.
넉 달 만에 2천만 명이요?
네. 그리고 딥시크는 최근에 500억 위안, 하나로 무려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싹 조달해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모델의 가격은 거의 0원으로 수렴시키면서 그 모델이 굴러가는 물리적 인프라 장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인 AI 모델 자체의 사용료는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추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걸 돌려야 하는 물리적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비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재 이 기술 시장이 직면한 가장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모델은 싼데 그걸 담는 그릇이랑 전기는 천문학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돈이 거기로 다 몰리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단 일주일 동안에만 이 AI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42억 달러가 몰려들었어요.
일주일 만에요?
네. 심지어 투게더 AI라는 오픈소스 AI 인프라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기업 가치를 83억 달러, 한화로 11조 원을 평가받으면서 단숨에 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좀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30일에 테슬라가 누적 천만 대 생산이라는 진짜 엄청난 금자탑을 세웠잖아요.
아, 네. 프리먼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 블랙 색상의 모델 Y였죠.
맞아요. 순수 전기차로는 인류 최초의 기록인데 희한하게 시장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하단 말이죠. 테슬라가 천만 대를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투게더 AI 같이 이름도 생소한 인프라 스타트업에는 막 조 단위의 돈이 몰리는 겁니까? 전기차도 결국은 굴러다니는 거대한 컴퓨터잖아요.
오, 아주 날카로운 비교십니다. 전기차라는 그 굴러다니는 컴퓨터가 시큰둥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요. 결국 그것이 어떤 물리적 한계에 철저히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한계요?
네. 천만 대를 넘어서 2천만 대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전소 인프라도 깔아야 하고 희소금속인 그 배터리 원자재도 수급해야 하고 또 소비자의 직업 사정이라는 현실 세계의 저항을 일일이 다 이겨내야 하거든요.
아, 확실히 눈에 보이는 저항들이 엄청 많네요.
일론 머스크가 2035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딱 그 절반에서 성장이 멈춰선 것도 바로 그 물리적인 마찰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는 다르다는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반면에 AI 인프라는 물리적 이동이나 소비자의 개별 구매력이 필요 없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의 필수 도로를 막 깔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 하드웨어가 맞닥뜨린 그 성장의 벽을 자본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출구로 완전히 돌려버린 겁니다.
와, 물리적 원자의 세계인 전기차에서 디지털 비트의 세계인 AI 인프라로 혁신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해버렸다는 통찰이군요.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이 무한한 확장을 꿈꾸며 AI로 막 몰려드는 현상을 봤습니다. 모든 게 무한히 빠르고 또 싸지고 완벽해질 것만 같으시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 급브레이크가 확 걸립니다. 거침없이 폭주하던 이 가상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가 수백 년간 다져온 법과 규제라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충돌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최근에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AI 음악 생성 서비스인 수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죠.
수노라면 그 프롬프트 몇 줄만 딱 치면 꽤 그럴듯한 팝송을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 맞죠?
네,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독일의 저작권 단체인 GMA가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제42 민사부에 엘케 슈바거 판사가 GMA의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판결 이유가 뭐였나요?
GMA가 관리하는 아주 유명한 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보니엠의 라스푸틴이나 데디쿨, 그리고 루베가의 만보 넘버 5 같은 곡들을 무단 복제해서 AI를 학습시켰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유명한 곡들을 몰래 학습시켰다.
네, 이게 유럽에서 AI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 정면으로 다뤄진 첫 본안 판결이라서 지금 전 세계 법조계가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어요.
네, 청취자님들 중에서는 난 음악산업 종사자도 아닌데 이게 나라가 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담긴 논리가 음악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코드 생성 AI 전반에 완전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아,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경진 변호사께서 보내주신 분석 코멘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코멘터리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김경진 변호사는 이번 뮌헨 법원의 판결이 실무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들 핵심적인 이유를 바로 책임의 두 층위 분리로 딱 짚어냈습니다.
책임의 두 층위요?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쪼개서 봤다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층위는 학습 단계입니다. 법원은 AI 개발사가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를 막 무단으로 긁어모아서 AI의 가중치를 형성하는 데 쓴 행위 그 자체를 일단 복제권 침해로 규정을 했어요.
데이터를 긁어간 거 자체가 복제권 침해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층위가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출력 단계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즉 공중전달권 침해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훔친 재료로 요리를 한 것도 죄고 그 요리를 손님 식탁에 올려서 서비스한 것도 아예 따로 죄를 묻겠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왜 지옥이 열리는 건가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엔스로픽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주고 합의를 해서 조용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아, 엔스로픽 사건은 거대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원 저작자랑 합의해서 무마한 철저히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었죠. 반면에 이번 독일 판결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딱 나서서 이 구조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례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아, 차원이 다르네요.
자, 그럼 청취자님의 회사 실무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만약 청취자님의 회사가 개발 비용을 좀 아끼려고 외부의 훌륭한 오픈소스 모델, 예컨대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그 무료로 풀린 중국산 모델을 가져다가 자사 앱에 연동해서 고객한테 서비스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요즘 뭐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돈 아끼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델이 불법 데이터로 학습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인 복제권 침해는 당연히 모델을 만든 중국 기업이 져야 할 책임처럼 보입니다.
네, 걔네가 긁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델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고객한테 서비스한 두 번째 단계, 즉 공중전달권 침해의 책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헉, 설마?
맞습니다. 바로 청취자님의 회사로 고스란히 떨어지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김경진 변호사가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입하려는 그 외부 AI의 학습 데이터가 적법한지 꼼꼼히 따지고 그리고 만약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을 제공사가 전적으로 지겠다는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박아두지 않으면 아주 평범한 서비스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저작권 소송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와, 효율성 찾으려다가 회사 기조꾸리자 쿠이즈가 토커체도 입댔네요. 그런데 이 법적 장벽이 저작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설상가상입니다. 당장 내일,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유럽연합 EU 인공지능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건 심지어 유예기간도 없어요.
당장 내일이요?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를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지금 사람과 대화하는지 아니면 AI와 대화하는지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하고요.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특히 딥페이크 컨텐츠에는 반드시 이것은 AI가 생성함이라는 워터마크나 표식을 무조건 붙여야 합니다.
만약에 바빠서 이걸 무시하거나 깜빡하고 누락하면 과징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반 시에 전 세계 연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 세계 연매출의 3%요? 아니, 수익의 3%가 아니라 매출의 3%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은 그냥 당장 파산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김경진 변호사의 아주 실용적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사실 한국도 이미 AI 기본법에 그 생성물 표시 의무를 담고 있거든요.
아,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유럽 법안이랑 한국 법안이 요구하는 문구 내용이나 표시 방식의 디테일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만들었음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전 세계에 똑같이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워터마크의 위치, 문구의 뉘앙스, 고지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는 유럽과 한국 양쪽에다 서비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사용자가 접속하는 IP나 국가 기반에 맞춰서 이 표시 방식을 따로따로 점검하고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 귀찮다고 하나로 퉁치려다가는 그 220억 원짜리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막 스스로 진화하는 AI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걸 서비스하는 기업의 법무팀이랑 개발팀은 각국 규제에 맞춰서 코드를 다 분괴하고 다르게 표시하느라 엄청난 비효율을 겪어야 하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그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규제와 기술의 충돌이죠.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거대한 빅테크의 합종연횡, 수십조가 몰리는 인프라 경쟁, 그리고 섬뜩한 과징금이 갈린 법적 규제 이야기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내 책상 위에서 이 똑똑해진 AI를 당장 부려먹어야 하는 우리 실무자들에겐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쏟아지는 규제 속에서도 당장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전 팁 세 가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거창한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 책상 위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공간 분리입니다.
물리적 공간 분리요?
네, 업무 프로젝트마다 반드시 전용 폴더를 개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AI와 작업한 모든 텍스트, 생성된 코드, 피드백 문서가 그 폴더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컴퓨터 파일 정리 잘하라는 뻔한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AI 성능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 이게 핵심이 바로 컨텍스트, 즉 맥락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대화창을 새로 열면 전생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아, 맞아요. 맨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죠.
네, 하지만 이전 세션의 결과물들이 담긴 전용 폴더를 작업 시작과 함께 딱 연동해주면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톤 앤 매너로 작업했는지를 단숨에 이해해버립니다. AI한테 매번 배경 지식을 타자로 쳐서 설명하는 그 시간 낭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거죠.
아, 훌륭한 인수인계 서류 뭉치를 딱 던져주고 너 이거 보고 이어서 해,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거 좋네요. 두 번째 팁은 뭡니까?
두 번째는 대기열의 마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길게 하나 딱 던져놓고 화면에 글자가 쭈르륵 출력되는 동안 커피를 마시거나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거든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 커서 깜빡이면서 글자 써지는 거 은근히 멍 때리기 좋거든요.
그게 바로 비효율의 함정입니다. AI가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면서 출력을 생성하는 그 1, 2분의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지시를 미리 타이핑해서 대기열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 쉴 틈을 주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도랑 AI의 출력 속도를 톱니바퀴처럼 병렬로 꽉 물물리게 하는 거죠.
와, 인간이 쉬는 동안에도 AI의 GPU 연산 자원은 쉬지 않게 계속 굴려라. 아주 지독하지만 매력적인 방법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SKRALL. .md 파일의 활용입니다. 직장인들 업무를 가만히 보면 양식만 조금 다를 뿐 항상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매번 쓰는 멘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조는 정중하게,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써라, 혹은 반드시 마크다운 표 형태로 정리할 것, 이런 메타 지시사항들을 매번 프롬프트 창에 타자로 치고 계시지 않나요?
완전 찔리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도 나중엔 진짜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반복 규칙이나 회사 특유의 보고서 양식을 skrall.md라는 마크다운 문서 한 장에 싹 다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세션을 시작할 때 AI한테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 SKRALL 파일을 먼저 훑어봐 라고 지시를 딱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놀랍게도 AI가 그 이후의 모든 대화에서 자기가 알아서 그 파일 안에 스킬과 양식을 쫙 불러와서 척척 적용해줍니다. 이 방식을 아는 사람이랑 매번 대화창에 같은 규칙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사람은 프롬프트 작성에 들어가는 타이핑 시간은 물론이고 출력물의 퀄리티에서 하루에만 수십 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청취자님 혹시 오프닝 후기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OpenAI의 GPT-5.6 모델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코드를 고쳐가지고 구동 비용을 20% 아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방금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이 SKILLL.MD 파일 하나만 딱 잘 만들어두시면 청취자님 스스로 본인의 업무 최적화 코드를 짠 것과 다름없습니다. 퇴근 시간을 20% 앞당기는 일상생활 속의 극단적 효율성이네요.
아, 아주 정확하고 멋진 연결입니다. 거대 AI 모델이 스스로를 최적화하듯이 사용자도 AI를 다루는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최적화해야만 이 무서운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뛰어들었던 정보의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왔네요. 오늘 심층 분석 대담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OpenAI는 스스로 코드를 고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고 딥마인드년 노벨상 받은 팀까지 쿨하게 해체하면서 범용 AI로 자원을 총집중하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거대화를 향해 막 달릴 때 중국은 가중치까지 통째로 무료로 풀어버리는 저가 오픈소스로 시장의 가격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눈부신 기술적인 혁신과 무한한 자본의 팽창도 현실 세계의 법 앞에서는 일단 멈춰서서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이죠.
네. 뮌헨 법원의 이중 저작권 침해 판결, 그리고 당장 적용되는 EU의 가혹한 투명성 의무라는 새로운 규제의 룰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거시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의 무한 엔진과 법이라는 거대한 브레이크의 대결이었네요. 청취자님, 오늘 대담을 마치면서 당신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방송 초반에 AI가 스스로 자기의 코드를 뜯어고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220억 원의 과징금이 걸린 이후의 엄격한 인공지능법, 나 아주 복잡한 저작권 규제를 딱 피하기 위해서 개발자인 인간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규제망을 아주 교묘하게 우회하도록 자신의 코드를 재작성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과연 그 순간 그 불법적이면서도 너무나 창의적인 우회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규제 가이드라인을 딱 던져주고 퇴근했던 인간 엔지니어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존 법칙을 학습하고 진화해버린 AI 자신일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인류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거대하고도 섬뜩한 심층 분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지식의 바다를 저희와 함께 헤엄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뇌를 짜릿하게 만들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슈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 대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주세요.